사무엘상 23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23장 15절부터 18절 내용은 다윗이 그릴라를 구원한 사건 맨 끝에 붙어있는 말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미 우리가 이번 주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셔서 다윗이 도피자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릴라로 가서 블레셋사람들과 싸우고 그릴라를 구원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참 불행한 일이 있었죠.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지만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내려온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그릴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하고 팔아넘길 것이다. 이런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랴부랴 도피하는 또 그릴라를 떠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럼 이와 같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허망해 보이는 모든 힘을 다해서 구원을 베풀어도 내게 돌아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걸로 끝이 났는가? 그렇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격려해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을 보면 15절에 보면 상황이 나와요. 다윗이 사울이 자기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그래서 지리가 위치가 어디냐면 십광야 수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지리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지도를 찾아보았습니다. 십광야라는 곳이 어디 있는가 하면 그릴라가 만약에 청주쯤 해당한다 하면 십광야는 한 대구쯤? 그러니까 위치가 상당히 멉니다. 상당히 멀고 방향도 동쪽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간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게 그릴라를 떠났잖아요. 그리고 도망갈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저기 거쳐 결국에는 갈 데가 없으니까 그릴라 근처에 있기는 애매하고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십광야까지 이제 흘러 들어간 것이죠. 또 여기 보면 수풀에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다윗이 유다로 처음 들어왔을 때도 헤렛 수풀에 있었고요. 지금도 십광야 수풀에 있었습니다. 수풀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얼마나 산림지대를 뜻하는지는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날 이스라엘 지형을 생각해 보면 거기 수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의 다윗 시대 그리고 그 이전 시대와 오늘날 이스라엘 지형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가령 성경 기록을 보면 다윗 시대와 가까이 있었던 사사시대 삼손 때의 경우를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삼손이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이거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에 사자가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자가 없는데 사자를 찢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재 이스라엘 지형에서 사자가 있을 수 있느냐? 없습니다. 사자가 살지도 않고 지금과 같은 그런 기후 조건에서는 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는 아마 지금 이스라엘과는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또 훗날 다윗보다 두 시대 사람이죠. 엘리사 시대를 보면 엘리사를 향해서 뭐 사람들이 애들이 나와서 뭐 대머리야 대머리 이렇게 놀리니까 곰이 나와서 아이를 찢어 죽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곰이 살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지형에서는 곰이 살지 않습니다. 살기도 어렵고요. 여튼 그래서 수풀가로 다윗이 도피에 들어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전 이야기들 보면 도둑대는 다 어디에 있나요? 숲속에 있죠. 거기가 이제 숨어서 지내기 좋은. 그래서 여기는 불황자들, 도둑대, 그리고 뭐 도망 나온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다윗처럼 이런 사람들이 자기 몸을 피하는 은신처 삼기 적절한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광야에 도망해 들어간 거예요. 이때 요나단이 찾아옵니다. 16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때 보면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요. 참 이것도 보면 중간 과정을 생각해놔서 그런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해봅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알았을까? 사울은 지금 다윗을 찾느라 혈안이 돼 있잖아요. 그래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요나단은 알고 있거든요. 둘 중에 하나겠죠. 다윗이 소식을 넣어서 내가 십광야에 있다 이렇게 알려주었든지 아니면 요나단이 정말 필사적으로 수소문을 해서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냈든, 여하튼 요나단이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고요. 거기까지 옵니다. 이때도 보면 요나단이 직접 찾아와요.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를 쓰거나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직접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직접 찾아왔다고 하는 것은 아마 아버지의 눈을 피해서 움직였어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아버지와 사울의 이 다윗의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위험을 무릅쓴 것이고, 동시에 먼 거리를 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온 것이죠. 그리고 와서는 격려하고 위로를 했습니다. 이때 요나단이 격려한 내용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라. 힘있게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단단히 붙들고 있어라. 그런 위로와 격려를 한 거죠. 뒤집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힘있게 붙잡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자, 그러면 요나단이 구체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했는가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17절에 보시면 요나단이 격려했던 말 세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을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첫 번째 한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이 사실 제일 필요한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잖아요. 다윗이 매우 담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여러 종류의 두려움이 있었겠죠. 내가 과연 이 도피 생활 잘할 수 있을까? 내일 먹을 것은 있을까? 주변 사람들이 날 배신하면 어떻게 하나? 사울에게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나? 내 장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아마 다윗도 있었겠죠. 요나단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격려일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현은 전쟁할 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민족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었던 다른 일곱 족속들과 전쟁을 할 때 항상 이 말을 해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그래서 보통 전쟁 때 이 말을 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전쟁을 할 때,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언약 전쟁을 감당할 때 이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격려를 했죠. 두 번째 격려입니다. 두 번째 격려는 그도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거는 과거에 대한 설명이기도 해요. 여지껏 사울이 그렇게 여러 방법을 사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도 결국 죽이지 못했습니다. 여지껏도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너에게 미치지 못했다. 이런 설명이고, 동시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여서 앞으로도 내 아버지가 너에게 손을 대지 못할 것이다. 너를 해코지하기 어렵다. 해코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격려한 거예요. 사실 이게 다윗이 제일 두려워하는 내용이기도 하죠. 사울한테 내가 잡혀가면 어떻게 하나, 죽임당하면 어떻게 하나 염려했을 텐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리고 너도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그 일은, 사울이 너를 죽이는 그런 일은 절대로 벌어지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게 두 번째로 격려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로 격려한 내용은 그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내 아버지 사울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이렇게 격려합니다. 이 세 번째 격려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내용이 제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격려와 이 위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다윗이 도피 생활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죠. 지금 요나단이 선포합니다. 이건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실을 사울 왕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그렇게 지금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결국 이 세 번째 위로는, 이 세 번째 격려는 지금 이 도피 생활하는 것, 지금 고난당하는 게, 지금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이게 뜻없이 고통당하는 것도 아니고, 맨 뒤가 어떻게 될지 참 이게 희미한 그런 것도 아니고, 반드시 성취가 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될 것이고, 반드시 네가 열매를 맛보게 될 것이다. 소망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이 고난의 시간을 잘 버텨라. 그렇게 격려한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이 한마디 한마디 다 보면 버릴 것 없이 참 귀하게 다윗을 격려하고 위로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해보면 요나단은 다윗이 도피 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을 격려했죠. 이게 광야로 가야 되나 아니면 궁궐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할 때에 광야로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 네 원수들을 지면에서 다 쓸어내버리시고 끊어내실 것이다. 그렇게 격려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더 확장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울이 너에게 손 하나 될 수 없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를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결국 다시 두 사람은 또 헤어집니다. 요나단은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의 피난처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요. 본문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다윗은 격려를 받았을까요? 아니면 못 받았을까요? 위로가 되었을까요? 위로가 안 되었을까요? 뭐 그냥 우리 입장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뭐 복권이 당첨되거나 큰 뭐 적은 통장이 쥐어지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아마 많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번 이런 본문 볼 때마다 생각해보곤 합니다. 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격려를 언제 받아보았나, 또 어떻게 격려를 받아보았나. 여러분들은 이런 격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고난의 시간을 거쳐갈 때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절대로 이 일이 뭐 엉망진창으로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격려들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게 격려를 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격려가 갖고 있는,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 용기를 북돋아준 이 장면이 갖고 있는 중요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린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특징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그릴라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려하셨다는 특징입니다. 우리가 그릴라 사건 이야기할 때 계속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현실적으로 손해 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럼 다윗에게 좋은 게 뭐가 있었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보면서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 승리해서 가축과 짐승을 얻었다고 했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아무리 많은 가축을 얻었어도 지금 그릴라를 떠나고 또 도망가야 되잖아요. 가축 어떻게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빼앗은 가축을 끌고 도망갑니까? 자, 그러니까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손에 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받은 위로가 있습니다. 받은 상급.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게 다윗에게 있어서는 추상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인, 현실적인 그런 상급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격려 갖고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격려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요나단이 했다는 점입니다. 요나단이 했다는 점에서 이게 다윗의 현재의 처지를 위로하는 아주 중요한 모습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나단이 누굽니까? 본문에서도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명시로 표현을 했어요. 다르게 뒤집어 이야기하면 원수의 아들이죠. 원수의 아들입니다. 물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래서 이 장면이,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릴라 사람들이 잘해줘야 되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그릴라 사람들은 배신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사람을 믿을 수 없는 그런 배신감을 마음에 품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격려하실 때에 원수의 아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격려케 하십니다. 이게 참 묘하게 이렇게 인도하시는 그런 위로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당연히 위로할 것이라 생각했던 사람은 나를 위로하지 않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은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상했던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잘 다독여주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 현실적으로 보면 그릴라 사람을 구원해 주었으니까 그릴라 사람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다윗도 그런 기대를 했을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상식이에요. 그릴라 사람들 살려줬으니까 뭐라도 대가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지금 당장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다시 현실을 놓고 보면 나한테 내일이 있을까? 나한테 미래가 있을까? 과연 나에게 참 왕위에 올라가는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건 얻지 못하고 아마 앞으로 얻기 어려울 것 같아 생각했던 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로를 받는 거예요.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사건이 갖고 있는 시점과 관련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릴라 사건의 맨 끝에 붙어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그릴라 사건을 마무리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 사건은 뒤에 나올 사건보다는 앞에 있는 사건이잖아요. 여러분 뒤에 어떤 사건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뒤에 보면 지금 다윗이 십 지역에서 도피생활 하잖아요. 십 지역 사람들이 사울을 직접 찾아가서 다윗이 우리 동네에 있으니까 와서 잡아가세요. 우리가 앞잡이 노릇해줄게요. 이러고서는 아예 그냥 다윗을 팔아넘기는 사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올 사건을 생각해보면 지금 이 장면은 그래서 의미가 또 있어요. 앞에 나오는 사건의 정리일 뿐만 아니라 뒤에 나온 사건에 대해 준비하는 사건이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조금 있으면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것을. 그러니까 미리 위로하시는 거예요. 미리 용기를 가져라.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용기를 가져라고 말씀하시고 조금 있으면 더 힘든 일이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리 위로를 받는 때들이 있어요. 뒤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니까. 개척하고 처음에 뭐 주일 예배 때는 몇 사람 안 모이는데 뭐 예전에 섬겼던 대학부 지체들이 와서 가끔씩 예배 드리고 해서 그래도 자리를 몇 사람씩 채워주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새벽 기도회 때도 동네 분들이 몇 분이 나와서 같이 새벽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몇 달 정도 지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개척 후에.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예배당이 사람으로 가득 찬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가득 찬 적이 없어요. 20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예배당이 사람으로 가득 찬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애들 엄마한테 그랬다고. 야,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으려나? 아니면 한두 사람이라도 새로운 사람이 올려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로 왔는데 그날 개척하고 처음으로 제가 애들 엄마랑 둘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아무도 안 온 거 그날 다 둘이 처음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아 만약에 꿈을 안 꾸었으면 야 이게 뭔가 하고 애들 엄마랑 둘이 예배 드려서 마음이 기운 팽기고 참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위로하셨나 보다. 오늘 아무도 안 갈 거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그런 소망을 가져라 그렇게 위로하시는 게 아닌가.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 네가 반드시 왕이 된다 이렇게 격려받고 곧장 뒤돌아서 무슨 일이 있냐면 막 도망가느라 정신이 없어요. 막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위로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요나단이 위로한 이 장면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이거 같아요. 고난을 당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잘 이기려면 지금 요나단이 격려한 내용을 믿음으로 잘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은 돈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치 먹을 양식을 갖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걸 갖고 왔는데 기록을 안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마 아버지 사울을 피해서 이 먼 거리까지 다윗을 만나러 위로하러 오는데 뭔가를 많이 들고 오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어찌 보면 요나단이 달랑 혼자 온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격려했거든요. 위로해 주었거든요. 용기를 북돋아 주었거든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 제일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고 의지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고난의 과정을 버틸 수 있습니다. 돈이 많아야, 아 물론 돈이 많으면 좋죠. 양식이 많아야, 물론 양식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보다 현재 다윗에게 가장 중요한 것, 현재 다윗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마음입니다. 용기를 잃지 않는 마음, 내일을 향한 소망을 품는 마음. 난 이러다가 그냥 지지리 궁상 떨고 살다 죽을 것 같아. 난 결국 이렇게 도망다니고 이러다가 어느 순간 배신당할 거야. 어느 순간 팔려갈 거야. 어느 순간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일 거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 나를 배신할지 모르지. 이렇게 도망다니다가 병들면 어떻게 하지? 젠장 왕이 되기는 뭐 고향에 가서 아니면 시골에 가서 농사나 짓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기타 등등 여러 마음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일 중요하고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취시켜 주신다는 확고한 믿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일을 주신다고 하는 확고한 소망, 오늘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내겠다는 그런 든든한 마음, 용기를 잃지 않은 마음,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믿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은 없어도 반드시 이 위로를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것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고난당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모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격려해 주십시오. 또 제가 옆에 있는 사람 나는 뭐 돈이 많지 않지만 학식이 뭐 대단하지 않지만 옆에서 힘들게 지내는 사람 제가 격려하는 사람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 그 사람이 소망을 갖게끔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요나단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다윗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서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어려움도 나를 건드릴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그 은혜들을 결국 다 받아 누릴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다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든든한 마음 갖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 위로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마음을 다독이고 그의 상처난 마음을 격려하신 것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요나단이 했던 격려의 말들이 다윗을 다시 숨쉬게 하고 다시 용기를 갖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격려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혹여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거쳐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이야기할 수 없어서 혼자만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거리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주님을 힘있게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결코 내려놓지 않고 굳건한 소망 품고 살아가는 귀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기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